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부터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요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최복회자매님 나오셔서 찬양이 있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르고 섰을 적에는 세상의 모든 일이 두렵고 아버지 비겁자로 살아온 저희들의 실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자의 그 모든 능력과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제 주의 용사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처럼 박히게 하셔서 한 분 한 분들이 주의 용사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새 못 보던 얼굴도 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용감한 사람들 들어 만나죠. 근데 저는 보면서 이 용기가 과연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 있는 자처럼 착각하는 걸 많이 봅니다. 한국말에 만용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만용은 지식이 없어서 생기는 게 만용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이제 조금 눈 뜨고 다니면서 겁이 없죠? 어린아이들 겁이 있습니까? 모르니까. 불이 펄펄 화로에 있는데 애가 그냥 빨갛다 해서 손을 푹 집어넣어가지고 손 다치는 경우 많이 봅니다. 부엌에 애들 이제 클 적에는 칼도 그래서 높은 데 올려놔야 되잖아요. 시푸른 칼도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덥석 지다가 손을 다치죠. 그래서 지식이 없는 용기는 만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이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그 목자를 치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고 말씀했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한다는 얘기가 주여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큰 소리를 한번 땅 쳤습니다. 혼장담을 했는데 그러고서 불과 몇 시간 안 가서 주님이 잡히시고 이제 안나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봤는데 베드로가 그래도 주님 따라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갔다가 그날 밤에 세 번을 주님을 부인합니다. 나중에는 그 대제사장 집에 종 나열인 여종이 보고 당신도 그들과 같이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를 전혀 알지도 못한다면서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나오는데 주님께서 신문 받으시다가 뒤를 돌아보시면서 베드로하고 눈이 툭 마주쳤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보시는 그 눈초리가 어떠셨을까요? 분노의 눈초리도 아니요, 꾸짖는 눈초리도 아니요. 그저 인간의 연약함과 비겁함, 우리의 속성을 가엾게 여기시고 베드로를 처근히 보시는 눈초리였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 주님의 눈길을 마주치고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밖에 뛰어나와서 나무에 엎드려서 여절히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만용은 지식이 없어서 생기는 것뿐 아니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연약한 자기를 믿는 게 만용이에요. 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제 인간이라는 것, 한번 하나님이 치시면은 언제라도 숨을 거두가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들을 가지고 있는데 믿을 게 뭐 있어요? 역사상에 소위 용기 있다는 사람들, 나폴레옹도, 한니발도, 시저도 사실은 용기라기보다 저는 그 사람들도 만용이에요. 정작 죽음 앞에 자기가 마주쳤을 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죽음 이후에 다가올 그 끔찍한 지옥의 심판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식 때문에 용감했던 거예요. 그러나 정작 죽음을 앞두었을 적에 과연 그 사람들이 용감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 어느 순간에 형편없이 쓰러져 버리고 난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혼잔담하고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작은 질병만 하나 걸려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믿었던 게 다 부서져 버리니까. 영어로 시큐리티라 그래요. 안전. 이 세상에서 안전한 것이 어디 있어요? 어느 누구도 죽음의 권세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 만용입니다. 또 용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용기예요. 만용은 상황이 바뀌면은 갑자기 변화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몇 시간 전에 큰 소리 치던 그 사람이 계집종 앞에서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시리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제 신문 받는 것을 보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것이 만용입니다. 용기는 그래서 지식에 근거한 그것이 용기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용기고 세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진짜 용기예요. 그런데 그 동일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을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 나서 변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하는데 이제는 어느 누구가 아무리 핍박해도 복음을 전거합니다. 당시 유대 최고 재판기관인 사내드림 공회 앞에서 그 쟁쟁한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 쟁쟁한 학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거합니다. 너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얼마나 복음을 전했으면 일체 언급도 하지 말라는 예수 이름 가지고 오순절 성령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의 이 이름이 가득하다 말씀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진짜 용기 있는 담대한 복음의 증거자는 이렇게 단신 내에도 예루살렘을 온통 복음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말 한마디 참 멋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힌 검은 골든 워드, 황금 같은 고귀한 발언을 몇 번 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마디하고 그 다음에 오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두 마디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의 사실은 모든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라는 발언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을 완전히 응집시킨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말씀만 붙들면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비록 죽음을 앞두고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죽는 순간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될 적에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사람,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 해야 돼. 이 두 마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무엇이 베드로라는 만용의 베드로를, 비겁자 베드로를 이 짧은 시일 안에 진짜 용기 있는 베드로, 똑같은 입술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말씀은 네 가지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찌하여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베드로 같은 진짜 믿음의 용사, 능력의 용사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베드로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가끔씩 말씀 전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시험을 받습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겁니다. 확신이 없는 설교나 확신이 없는 말씀은, 확신이 없는 전도는, 확신이 없는 믿음 생활은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자신들도 이 확신 때문에 항상 흔들리는 이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 진짜 능력의 말씀을 듣고자 왔는데 아이고 목사님도 확신이 없네요. 그런 말씀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과감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설교자 말씀 듣는 사람은 영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의심이 가득 찹니다. 믿음이 가득 차는 게 아니고. 전도를 하십니까? 전도하실 적에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신분에 있는지 확실하게 믿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분이 내 아버지심을 믿는 사람이 어찌하여 두려움이 있나 말이? 어찌하여 작은 질병만 닥쳐도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면서 못 견디나 말이?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온 우주 만상을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은 바로 이 상 받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전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 어찌하여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함께 거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구체적이고 실존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확실합니다. 무엇에 순종합니까? 세상 모든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의 권위와 상충될 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우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존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나라 제사장들의 핍박뿐이 아니에요. 로마의 대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고 찔러 죽이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한마디 때문에 시저에게 쿠리어스, 시저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주님이시다.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내 주가 아니에요. 바로 그 한마디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데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숭배를 받기를 원했던 자들 엄청난 만용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대나라도 없어지고 산헤드린 공회도 없어지고 로마 제국도 다 망해서 멸망했습니다. 로마 시에 가면은 이제 과거에 있던 그 유적들, 돌기둥들, 왕이 당시 로마 제국 황제들이 소위 갓 신이라고 숭배받기를 원했던 그 신전들 다 부서져 버리고 그 사람들 귀 한쪽 없고 목만 떨어져 나간 대리석 조각 껍질들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초대교회 12명의 그 사도들로 시작해서 얼마나 보잘것없었지 핍박받고 보잘것없던 그 작은 세력이 지금 온 세상을 가득히 덮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시간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 세상에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전해지는 순간에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용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용감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권세를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영원 불변의 진리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해 주님,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더 이상 우리의 죄의 싹인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오른손으로 높이사,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쪽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셔서 지금 계신 곳이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만주의 주, 만군의 군으로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현재 위치는 모든 우주 만물에 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이제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그런 분의 영을 받았고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감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모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을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이 내 것이 아니면 용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3에 이르는 구원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 이 세 가지, 부활의 주, 만주의 주, 구원의 주,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조건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믿는 자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 건데 그러고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는 지상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 권세를 주님의 증인으로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권세가 내 권세인데 왜 두려워합니까? 세 번째, 베드로는 증인으로서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허리하니라.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적에 성령이 바람같이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으로 임하셨는데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담대하게 불의 혀같은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정인이 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불의 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그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또 만진 사람입니다. 모든 역사를 친히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됩니다. 정인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의 정인? 예수님의 정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정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정인에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정인은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자랑할 일이 아니,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부득불 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정인의 책임을 주시고 이 권세를 주시고 담대한 용기를 주신 거예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말씀합니다. 정의는 책임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 심령 속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펄펄 타올라서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는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신의 정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정인의 무기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가리니 능력에 주시오 만주에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함께 가리니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내가 간다. 하나님인 내가 간다. 여호수아에게 소명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소명 주시며 권능을 약속하신 예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을 적마다 바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와 공회에서 이제 증거하시고 이제 죽음이 앞에 있을지 무엇이 올지 모르는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적에 세상 세력이 아무리 막아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귀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바다의 조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밖에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데 연약한 꽃송이 같지만 그 뜻을 가지고 아름답게 꽃을 피울 적에 어느 누구도 그 꽃 피는 꽃송이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당장은 고난이 없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시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 뿌리면서 복음 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란 같은 나라는 한 마을이 전부 무슬림들에게 학살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목사님들이 정부에 끌려가서 고문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숨이 끊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용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확실하게 성령께서 우리의 정인됨을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어떠한 고난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령하고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동업자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도 정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과연 이러한 정인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온전한 정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정말 내 것이 되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속사역이 예수님과 함께 내 죄가 정말 달려있는가? 내가 예수와 그 언덕에 함께 있었는가? 주님이 부활하실 적에 내가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체험을 가졌냐 말이. 믿을 적에 성령을 증거로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그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타협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중 누구를 택해야 되는지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한 갈등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요. 복음을 전할 때뿐이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가정에서 항상 부딪히는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중 하나님과 내 고집 중 하나님과 내 돈 중 하나님과 내 사업 가운데 하나님과 내 욕심 가운데 둘 중에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 타협하는 일은 없습니까? 작은 일에 타협하는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용기가 있을 수가 없고 삶이 능력의 삶이 될 수가 없고 항상 마귀에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형편없는 패자의 삶을 삽니다. 믿는 자의 삶은 죽음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미 승리한 승리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왔을 적에도 베드로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이 정작 용기 있는 자의 삶인지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세상 권세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다시금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이 시간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적 아버지 담대하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할 적에 주님께서 하늘에 준비하신 크나큰 상급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임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증거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주위에 일어나 더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이 시간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힘을 바칩니다. 최고 기자님 나오시죠.